제가 매일 아침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일 날 설교도 하고 주일 날 설교도 하고 그러니 거의 매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똑같은 사람이 매일 하니까 솔직히 비슷한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반복되지 않을까. 근데 신앙은 믿음은 정말 반복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을까. 좀 그것이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잘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듣기에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인 저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또 금요일 주일날 이 설교하는 것이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오늘 저녁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혹시 또 지루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네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매일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 주일 예배 말씀들이 이렇게 다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듣지 말고 금요 예배도 들으시고 또 주일 예배 설교도, 그러니까 새벽 예배 설교도 들으시면 그런대로 나름대로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약간 교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들이 좀 잘 이렇게 좀 조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일날은 은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되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 8월 말까지 계속 나누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그죠? 열왕기 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흥미롭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좀 약간 교리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신학,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누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것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신학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이런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지난번 삼위일체에 이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고 이 삼위일체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개념은 왜 나왔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들이 또 가르쳐야 할 때 나온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슬람도 유대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약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하고 기독교회하고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그러니까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그다음에 이슬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한 분이시진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모슬렘이 이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종교인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와 같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정말 구별됩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뭐 유대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슬람보다 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되면은 모슬렘은 좀 죄송하지만 죽어도 괜찮고 이스라엘은 죽으면 안 된다라는 흑백 논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에 하마스가 먼저 시작했고 하마스가 완전히 잔인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솔직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마스가 그냥 다 죽어야 된다, 뭐 거기 있는 일반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된다 그런 것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우리와 한 핏줄 아니냐. 근데 그걸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은 다 한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같이 모였어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뭐 했겠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 그곳에 있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갈라쓰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갈라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도 바울도 처음에 전도할 때 어디 가서 전도했어요?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역사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흔적들이 초대교회의 흔적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간 거죠. 그렇다면은 그 구분되고 나눠지는 게 다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겠다. 최고로 많이 생각한 게 선지자예요. 특별히 엘리야, 예레미야. 성경에서 제일 좀 힘 있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화끈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대의 역사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막 그 선지자를 다시 세우는 것 아닌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닌가? 뭐 그러한 막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그 시대 그 당시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라는 한자어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계시의 종교는 뭐냐?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 가르쳐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이 있어도, 똑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4대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 제 아들들은 6대째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걸까요? 혈육을 통해서 뭐 교회에서 자랐겠죠. 하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누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늦게 믿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잘 안 믿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조지 밀러, 우리 응답받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고아원 운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그 조지 밀러. 조지 밀러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친구를.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언제 예수 믿은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아, 조지 밀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죽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책이 갑자기 생각나네,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첫 번째는 이 베드로, 이 이름인데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에게 어떠한,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주면서 뭘 말씀하냐면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이 교회가 우리 시카고하인 연합장로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입니까? 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예요. 지금 베드로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뭘 주셨어요? 어쨌든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냥 이런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그 방어를 해주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름을 주셨는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 이름 위에,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것은, 지금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 베드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천국 열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내가 베드로 너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는데,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이 베드로가 누구든지 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열어줄 수 있어요? 베드로 마음에 안 들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천국 열쇠, 베드로의 지금 교회 역사에, 뭐 기독교 교회 중에 한 분파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회에서 지금 베드로의 그 후계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황이 그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이 절대적이에요, 지금도. 아주 절대적입니다. 개신교는 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뭐 리더도 틀리고 뭐 목사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개신교는, 저 천주교는 교황이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근데 왜 절대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먼저는 왜 이것을 주셨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 그 이름, 반석은 곧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하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 뭐 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한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막 개척되고 막 세워집니다. 사람을 통해 세워지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교회를 갖다가 이곳에 막 천사들을 통해서 갑자기 세웁니까? 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사람들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교회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사람이 중요하지만 항상 사람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도 중요해요. 지금도 사람이 중요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치리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목사라는 지위는 가질 수 있, 목사라는 그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뭐 서리집사로 다 직분자로 세워주시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꾸 그 드러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그 보면은 교리 그 질문을 보면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여 섬기려 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도 대속물을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그 본으로 발도 씻겨주고 그러셨잖아요. 섬겼다는 게 뭐예요? 막 병자들도 고쳐주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섬기셨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바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자기의 목숨까지 온전히 다 희생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음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장단점이 있는 말인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원래 초기 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려고 다른 민족에게 가가지고 다른 종족에게 가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대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데 약간 좀 이거는 미국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건데 번영복음. 이 땅에서 복을 강조하는 그것이 들어가면서부터 아프리카의 그 순수한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기복적인 거.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부끄러운 건데 여러분 사기 메일, 스캔 메일 제일 많이 날아오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시군요. 나이지리아에서 진짜 많이 와요. 이 나이지리아에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그 사기성 그 메일, 영어로 된 그 메일이 진짜 많이 오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이 제 설교를 들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다 진짜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말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탐욕적인 것이 되고 막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최고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약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니까. 이 책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원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없는 분이 말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졌잖아요. 만져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신, 부활하신 주님도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그 육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이 사람, 육신을 입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가 만난 분이, 내가 본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딱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죽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본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이제 영광을 얻는데요. 인자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이제 취하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취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어요? 죽음으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예는 어떻게 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들이 명예는 어떻게 얻습니까? 큰 교회 하면 뭐 목사라는 지위, 장로라는 지위, 어떤 권사라는 지위를 얻으면 명예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보통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는,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야 돼요. 조은성 목사가 좀 죽은 것 같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아 저분은 정말 자신을 다 죽였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큰 것들은 진짜 날 잘 죽여요. 오히려. 그런데 대화하다가 말 한마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게 나를 정말 기를 막 뻗치게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은 뭐냐? 자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우리 물은 이렇게, 우리 보통 침례교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침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례는 우리는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려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요? 나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탁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정말 순종했던 것처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내가 천천히 읽어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이게 중요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차별이에요. 또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이야기할 때 자꾸 요즘 환대를 이야기하는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별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해놓고 비싼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대충 하면 되겠어요? 뉴스를 봤는데 한국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는데 두 칸을 쓰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가운데다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아무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칸을 쓰는 차는 주차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가 뭘 것 같아요? 10억, 막 20억 넘는 차예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 있는 차가 돼가지고 문을 열까봐 스크래치 날까봐 아예 자기가 딱 두 칸을 딱 차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차가 한 20만 마일, 30만 마일 뛰어가지고 굴러는 잘 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온전히 세우기에는 좀 부족하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열고 나올 때 좀 기스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리가 있으면 그래도 파킹해요 안 해요? 이미 다 기스가 났으니까 뭐 좀 더 기스 난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진짜 10억짜리 20억짜리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파킹부터 진짜 주변에 누가 있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코스코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는 바글바글한데 차들이 꽉 차 있는데 멀찌 갑자기 주차해 놓는 차들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차들. 한번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너무 바싹대면 안 될까 봐 멀리서 걸어가더라도 불편하다고 멀리 나는 거예요. 그만큼 차를 아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게 우리에게 그냥 때로는 그런 대가 없이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니까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26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전 얘기에 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세워진 교회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55년 온 게 그냥 왔겠어요? 다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라고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 위기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전 가득 모여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